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과 확대 회의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두 회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참가자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 또 정치국 위원 13명, 그다음에 정치국 후보위원 7명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치국 공식 멤버만 참가하는 게 정치국 회의고, 정치국 확대 회의는 그와 관련되는 정치국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직접 행하는 간부들까지 참가하기 때문에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도시군 조직비서, 선전비서 이상, 또 군에서는 군단사령부 정치위원, 정치부장, 또 사단정치위원까지 그 직접 관련자들이 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는 한 참석자가 2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정치국 확대 회의는 많을 경우 100명도 넘게 참가해서 정치국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심오하게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 또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북한 그 정부 내에서의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가 우선이 아니라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과 지시는 헌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때만 해도 선군 정치다. 그래서 군의 정치의 중심이 군에 있었는데 김정은은 그것을 과감하게 선당 정치로, 선군이 아닌 선당 정치로 일단 당의 권력을 옮겨왔고, 또 김정일 통치 37년 동안 이 당 기구라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군대 권력이 상당히 배분됐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그걸 회수해 왔고, 또 정치국을 이렇게 회의를 자주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화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인민 경제, 또 당 정책, 인민 생활에서 현실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이 기 때문에 회의는 열리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두 회의가 잇따라 열린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는 약 1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 8일, 즉 장성택을 일단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숙청하고 처형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그 정치국 확대 회의고, 그 이후에 지금 1년 한 2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이 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김정은이 이제 출범할 때 상당히 과분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출발했죠.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는 바람에 20대 말에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때는 과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과욕을 부렸습니다. 결국 과욕 뒤에 남은 것은 과실밖에 남은 게 없고, 따라서 이제 지난해 12월 7일 김정일, 즉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이제 탈상을 했습니다. 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시대 뭔가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지금 경제는 작동하지 않고 인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국 회의와 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뭔가 당과 정권기관, 군부 엘리트들을 평양에 직결시켜서 이제 좀 닦달을 하고 새 처리를 드는 이런 회의입니다만은, 문제는 제도를 좀 더 완벽하게 보강하고 또 그것을 인민들이 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책이 못 나오고 그냥 탁상공론이 반복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국가 목표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급함이 나타나는 게 결국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동분서주했는데 실제로 인민생활이 향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 지금 북한의 소위 그 계획경제라는 건 작동률이 한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장기업소가 스탑돼 있고 고난의 행군기에 기계니 뭐 전기 부품이니 다 뜯어다 중국에 팔아먹은 그 폐허 상태가 그대로니까 성과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고 또 인민생활이 따라서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올해 신년사 1월 1일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다섯 번씩이나 강조하고 특히 이번 이제 정치국 회의와 또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제 국가 최고 목표다 이렇게 이제 반복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인민들은 거의 당국과는 무관하게 장마당 경제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당이나 북한 정권은 이게 말하자면 바닷물이 채워진데 배가 떠야 되는데 물이 다 빠진 상태의 배다 보니까 이게 항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꾸 조급해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민생활 상상 또 인민들이 이제 다 드러누워 버렸는데 이걸 일으켜 세워서 자기의 지시와 목표를 향해서 뭐 통일대전이니 무슨 강성국가 건설이니 이게 좀 일도서주의를 바라지만 인민들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목소리를 귀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민생활 상상을 자꾸 강조해서 그걸 좀 회복시켜주면 인민들이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민생활 상상을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재일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요. 경제 일꾼들의 책임성 부족 이런 점을 지적한 대목도 눈에 띄는데 이런 지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역시 똑같이 모든 경제 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경제 일꾼들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그 심각한 북한의 문제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책임만 묻지 않고 권력을 줘야 그들이 책임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권력은 당과 군대가 가지고 경제 일꾼 즉 경제 분야는 내각인데 내각 총리 박봉주가 지금 뭐 가끔 김정은이 곁에 가끔 나타나고 현지 지도에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각 총리는 북한에서 소위 경제총사령관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경제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무슨 트럭과 자재와 노력 이것이 척척 움직여야 되지만 이 사람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당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마원춘 국방위원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실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설계국장 마원춘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김정은은 내각 총리는 제쳐두고 마원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시범적으로 뭐 평성 무슨 뭐 과학단지 아파트라든지 무슨 뭐 김치 공업종합대학 아파트 건설 이런 걸 이제 주고 그 사람들이 명령하면 자재와 노력이 동원되지만 내각 총리 실제로 경제를 이끌어야 할 경제총사령관인 내각 총리는 뭐 벽돌 수천장도 오돌 능력이 없는 이렇게 모든 권한 재정 예산 이것을 노동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경제를 책임진 내각의 책임성을 묻는 것은 이것은 전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권한도 같이 주고 60년대 북한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돌아간 것은 내각이 작동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지금은 노동당과 군부가 그런 권력을 뺏어가서는 자신들이 만용을 부리고 경제일꾼들은 이게 핫바지조거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정치국에서 이런 문제 경제일꾼들의 책임성을 물었다는 자체가 이 논리 그 모순이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네, 조직 문제는 이제 그 다뤄졌다고만 보도를 하고 그걸 밝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마원춘 설계국장, 원래 이제 대정경리부 부부장 하다가 그 설계국장으로 갔는데, 마원춘 설계국장 문제, 그러니까 국방위 설계국장을 새로 임명하실 가능성이 있고, 뭐 부분적으로 이번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한 국가안전보위부 소대하 부부장, 이런 사람들의 뭐 좀 직책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뭔가 좀 이제 인사 문제가 논의된 게 이제 조직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총리를 바꾸는 문제.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 정권과 같이 출범한 그런 경제통이지만 뭐 권한이 없어서 능력을 발휘 못했는데 이 사람을 바꿨는지 아니면 또 부총리 몇 명을 바꿨는지 이런 당과 군대 또 정부 내각의 몇몇 인물들을 바꾸는 문제가 발표가 됐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이런 보도들이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결정서도 채택이 됐는데요. 이 결정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결정서는 이제 인민생활 향상 문제 또 무슨 뭐 군사력을 강화하는 문제 특히 여기서 이제 무기의 뭐 무인화, 뭐 정밀화, 소형화 이런 뭐 지능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그 결정들만 이제 결정서에 담아서 한 7, 8가지로 공개를 했는데 사실 그 이 결정서는 공개하는 문제고 그 나머지 조직 문제나 또 이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사실 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내놓은 결정서는 정치국 회의와 또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거기에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치국 그 확대 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경제 분야에서 내각 부총리 누가 일어서서 발언을 해 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뭐 장성택 그 숙청 이후에는 간부들이 이런 회의가 열려도 발언을 극력 자제하고 있고 오히려 잘하자고 진실로 아래 문제가 있는 걸 토론해서 제기했다가 그 숙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뭐 김동규 부주석이나 유장식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문제점을 거기서 회의에서 논의했다가 그런 것이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앞에서 그냥 김정은이 듣기 좋은 말만 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그날 이제 지난 그 말하자면 18일 날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결정서를 채택해서도 결국 그 내용은 언론에 신문에 보도되는 수준 이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안 소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부터 지난 18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개최 배경, 의미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